많은 지역에 진리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암흑기의 한밤중에 왈덴스인들은 거의 박멸됐지만 역사가 길리에 따르면 종교개혁 시기인 1550년에 알프스 지역에는 여전히 교황권의 교리와 간섭을 거부하는 8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승리하는 진리의 능력에 관건음을 받은 왈덴스인들은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에드가의 다음 글에서 이 숭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서 그들의 사역을 수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왈덴스인들은 그 역사가 오래된 것처럼 그 수도 많았다. 비니어는 다른 역사학자들의 글들을 빌어서 그들의 수가 매우 많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다른 기독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도 왈덴스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교황권의 노력에도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롬바르디에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롬바르디에 그 수가 더욱 많았다. 냉기스는 이 분파에 무한히 많은 수의 사람이 속해 있었다고 말한다. 레이너루스는 그들이 거의 모든 나라에 퍼져 있었다고 말한다. 샌드루스는 모든 나라에서 그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말한다. 케사리우스는 무수한 도시가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시아코니우스는 그들의 가마력이 라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말한다. 제수의 수도성 그레츠는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퍼플라이너는 왈덴스인들이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의 모든 해안에 퍼져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들이 골, 스페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독일, 보헤미아, 색소니,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지에서도 살았다고 말한다. 매튜 페리스는 이 사람들이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달마시아, 스페인, 독일 등지에 퍼져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베네딕트에 따르면 프랑스, 잉글랜드, 피에몽,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폴란드, 보헤미아, 색소니, 모메라니아, 독일, 리보니아, 사르마티아, 콘스탄티노플, 빌라델피아, 불가리아 등지에 매우 많은 수의 왈덴스인들이 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알비젠스와 왈덴스파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알비젠스로 불리는 것은 프랑스의 알비라는 도시에 그들의 본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황들의 칙령들에는 그들이 왈덴스파로 정제되고 있습니다. 교황권의 사절들은 왈덴스파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들과 전쟁을 벌였다. 종교재판관들은 그들에 대한 기소장을 왈덴스인들의 것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들은 왈덴스인들을 핍박한 것처럼 그들을 핍박하였다. 역사가들 중 많은 사람이 그들을 왈덴스인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왈덴스파 또는 알비젠스가 불가리아에서 어떻게 회심자들을 얻었는지 필립 모르나이의 다음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매튜 페리스는 그들이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와 달마시아까지 퍼져나가서 그곳들의 뿌리를 내리고 많은 수교로 그들의 편이 되게 하였다. 이곳에서 프랑스 나본 지방에 있는 카르카슨 출신의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그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끌어모았다. 그는 주교들을 세우고 성직자들을 임명하였다. 개신교 신앙은 왈덴스 신앙의 영광스러운 열매였습니다. 1517년에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먼동이 텄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왈덴스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수해온 그 사도교의 신앙보다 로마교회로부터 더 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신앙이 광야교회의 영적 확장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존재하던 사도들의 신앙을 전수한 복음주의 교회 중 가장 순전하고도 탁월한 교회는 왈덴스파였습니다. 제임스 맥케이브는 초기 개혁자들이 왈덴스파의 회의에 파견한 그들의 사절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종교개혁의 먼동이 텄다. 바오도이스인들은 인류의 마음에 이 같은 보편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크게 반겼다. 그들은 유럽의 여러 곳에서 종교개혁자들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교사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개혁자들은 바오도이스인들의 예배의식과 관련된 옛 관습들과 그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산중에 있는 그 교회를 큰 존경심을 가지고 대화했다. 1532년 9월 12일에 앙그로그나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참석자 중에는 프랑스와 스위스의 개혁교회들이 파견한 여러 대표자도 있었다. 그 대표 중에 프랑스 출신의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오도 이스인들이 초기 시대부터 보존해온 성경 사본들에 큰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의 제안에 따라 성경 전문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었으며 바오도 이스인들은 이 번역된 성경을 프랑스 교회에 선물로 전달하였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단순성과 순수성은 단순하고 순수한 그들의 신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을 더하거나 혹은 그것에서 그 어떤 것을 빼서는 안 된다고 한 사도 요한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오류에 대한 뛰어난 방어책인 동시에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거룩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적들까지도 그들의 신앙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유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가르침들을 일일이 열거해 보면 그것들은 마치 4세기의 비질란티우스와 8세기의 클라우드의 가르침을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토인 모나스티어는 다음의 글에서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몇몇 로마 카톨릭의 오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바오도 이스인들은 권력에 의해서 강요된 가르침들이나 인간의 전통에 근거한 가르침들을 지속해서 거부하였다. 그들은 성상들과 십자가와 유물들을 존경과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또한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숭배하는 일을 거절하였으며 그들의 중보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성인들을 기념하여 열리는 축제들과 그들에게 드려지는 기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피우는 향과 촛불 등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미사, 비밀 참회, 연옥, 병자 성사,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성수, 사순절, 금육제, 강요된 금식과 참회, 행렬들, 순례여행, 성직자의 독신생활, 수도성생활 등등 이 모든 것 또한 거부하였다. 그들은 이 모두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와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강하고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그들의 대적이었던 라이네리우스 사코는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생활 태도에 관해 말하면서 그들은 겸손하고 수수하며 매매나 계약을 오래 끌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들이 초기 원리로서 자녀들에게 전해준 규칙과 가르침은 바로 십계명이었다. 오랜 기간의 핍박과 고독과 절망적인 상황들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수하던 신앙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때때로 교황권의 간섭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이 여러 면에서 지나친 자유주의를 나타내며 유럽 대륙을 휩쓸었을 때 이것 때문에 옛 교회들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바로 그 교리들로 인해 오랫동안 큰 고통을 받아온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옛 왈렌스 교회들은 많은 점에서 종교개혁에 의해 선포된 교리들과 같은 교리들을 믿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종교개혁을 너무나도 기뻐한 나머지 개혁자들의 결점까지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분한 정도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에게서 그 운동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원칙들을 신실하게 따랐던 원시 기독교의 신앙과 관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보 더 전진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초기 왈덴스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였을까요? 옛 왈덴스인들의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특정한 사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초기 교회 시대의 말경의 일요일 준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회사에서 초기 교회 시대는 일반적으로 니케아 종교개혁이 열린 325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시기에 로마 제국 최초의 기독교 통치자였던 콘스탄티누스는 그 유명한 일요일 법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이름 있는 한 저널에 실린 다음의 글이 그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로 개정한 후에 일요일 준수를 시민의 의무로 정하고 그 법을 로마의 법전에 기록하였다.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는 재판관들과 백성이 쉬어야 하며 각종 매매 행위도 중지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날에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종종 이 날이 씨를 뿌리거나 포도를 수확하는 데 가장 적절한 날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침으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 만일 교회가 후일에 금지하였던 그 같은 종류의 노동을 예전부터 금지하고 있었다면 콘스탄티누스가 농사일을 허락한 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노동일을 쉬는 것은 변경될 수 있는 규정일 뿐 아니라 언제든지 정당한 이유가 발견되면 교회의 권위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옛적부터 성직자들 사이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가르침이었다. 이 인용구가 4세기 일요일 준수와 관련된 어떤 부차적인 상황이나 흔치 않은 특정한 경우에 대한 기술이 아님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그 국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처음부터 그 교회 자신이 일요일을 제정하고 그날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를 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존재합니다. 같은 저널에서 인용한 다음의 글도 그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많은 박식한 저술가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초기 교회 시대는 일요일에 일을 쉬라는 명령이 그리 엄격하게 내려진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기쁨과 승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날로 여겼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날 그들이 전능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였던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날 의무적으로 일을 쉬어야만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아마도 일을 쉬는 행위 때문에 유대교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아마도 박해가 자행되는 동안에는 이처럼 일요일에 일을 쉬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자들임을 명백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특히 많은 수의 신실한 신자들이 이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게 됨에 따라 더욱 그리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 역사의 초기 수세기 동안에는 일요일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날이 아닌 사람이 정한 날로 인식되었다는 것과 그날에 사람들이 노동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인용된 교회 사학자들의 글에서 우리는 동방의 교회들과 로마 교회를 제외한 서방의 모든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요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 세계를 끌어들이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강력한 조치들에 맞설 수 있는 충분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그 시작부터 분명하지 않은 일요일 준수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음의 두 인용구는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펴본 것이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읽어볼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4세기 교회 사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가 매주 안식일에 성찬식을 행하고 있지만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옛 전통 때문에 이 일을 행치 않고 있다.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인물인 교회사학자 초조메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지역들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 중 첫째 날뿐 아니라 안식일에도 모임을 갖는데 이 같은 관습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 두 인용구는 우리에게 헬라 기독교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기독교였으며 서방의 기독교 역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을 지켜온 기독교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페인의 역사에서 325년 이전의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다행히도 수세기 동안 로마 교회로부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교회의 역사는 두 기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기간은 325년까지의 기간이고 두 번째 기간은 325년에서 120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스페인의 엘비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결의된 81항목으로 된 교회법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은 초기 4세기 동안의 교회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엘비라 회의의 기록들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페인 교회는 엘비라 회의가 열리기까지 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채택된 신조를 포함한 그 어떤 신조도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교회가 잘못을 범한 신자들에 관하여 내리는 징계는 가장 강력한 것이 출교 조치였는데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법에 호소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엘비라 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정치와 종교 연합의 그 어떤 진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합을 위한 시도들은 있어 왔습니다. 엘비라 회의의 결의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스페인 거리선들의 태도와 관련된 명확한 언급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회의의 결의문 26항은 당시 스페인 교회가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을 준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매 안식일에 금식하는 일에 관해서 안식일마다 금식을 행하는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의함. 이 같은 결의는 로마 교회가 만든 규정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하찮고 불유쾌한 날로 인식시키기 위해 그날에 금식하도록 명령한 로마 가톨릭의 그 규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결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초기 왈덴스인들과의 사회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존재하였을까요? 이 둘은 다음과 같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스페인에는 하나의 기독교만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가 스페인의 원시적 기독교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하자 피레네 산맥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스며드는 오류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켰습니다. 로버트 로빈슨은 각 나라의 골짜기들에 살던 사람들이 골짜기의 거주민들 또는 발렌세스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저자는 피레네 산맥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왈덴스인들의 참된 시조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라틴어인 발리스입니다. 이 라틴어 단어에서 영어의 벨리스, 이탈리아의 발데시, 프랑스의 보두아, 그리고 스페인의 발렌세스가 유래되었습니다. 엘비라 회의의 결의문 26항은 스페인의 초기 교회가 안식일을 준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역사는 우리에게 당시에 스페인 북부 지역에 왈덴스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실을 연결해 보면 우리는 스페인에 거주하던 초기 왈덴스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스페인 동북부의 바르셀로나 인근에 사바데리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는 본래 발덴세스와 사바타티로 불리는 사람들이 거주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바데리라는 이 이름이 안식일 준수자들의 골짜기라는 표현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바타티라는 호칭 또한 이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사바델 인근 지역에는 지금까지도 이 옛 사람들의 고고학적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 교황권이 스페인을 지배하면서 이 골짜기의 거주민들에게 박해가 가해질 때 그들은 종종 자신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알프스의 왈덴스인들이 사는 이탈리아 북부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의 교회,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